예전에 헌신예배 왔을 때, 그때는 또 말씀을, 그러고 보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도에 많이 왔더라고요. 여전도에 전문 강사도 아닌데, 이제 얼굴이 많이 익죠. 조금 지겹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말씀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이 벌써 새해 들어서 셋째 주잖아요. 훌쩍 지나가 셋째 주인데 새해 들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해가 들면 우리가 뭘 이야기합니까? 소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작년에 좀 어렵더라도 새해가 되면 좋은 날이 올 거다. 인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해가 돼도 여전히 어려운 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새해가 돼도 작년에 안고 왔던 그 문제 그대로 날만 바뀐 거예요. 일일이 딱 되고 일을 이일이 되면 문제가 싹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문제는 여전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앞길이 안 보여. 캄캄해. 너무 캄캄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고 싶다고 생각할 만큼. 새해가 들어서 모두가 밝은 얼굴빛으로 소망의 인사도 나누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더라. 그러면서 예배당조차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 같으면 기도라도 좀 해서 뚫고 나갈 수 있겠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새해가 들어도 계셔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주님, 그분들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찬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이었어요. 제가 산책길에서 산책하면서 찬양을 듣고 산책하는데 기도가 안될 때는 진짜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는 방법이 찬양 듣는 거더라.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찬양을 듣는 건데 찬양을 이렇게 매번 듣고 따라하면 입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터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기쁘게, 즐겁게, 또 눈물 날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니까 막 영혼이 살아나. 때 주신 찬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와서는 찬양으로 그냥 우리 다 찬양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찬양 전에 다 하셔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은 제게 너무 큰 힘이었어요. 두 곡을 주셨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곡 주셨어요. 뭐,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곡을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 제가 이 찬양을 댓글을 봤어요, 댓글. 댓글 보니까, 정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주 실제적으로 와닿았어요. 코로나 때가 되니까, 재정이 파탄 지경이에요. 겨우 빚내서, 가게 하나 차렸는데 2년을 넘게 이렇게 끌다 보니까 빛에다가 또 빛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 이 재정의 문제는 아주 우리를 괴롭혀요. 아주 우리를 어렵게 하죠. 안 당해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새해가 돼도 이 재정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 중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고요. 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일을 초에 엄마가 심부전으로 쓰러지신 후에 퇴원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현재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 사연도 있는데 이 사연을 올린 분이 고3 여학생이었어요. 마음이 더 찡하더라고요. 고3 때 한참 민감한 때고 시험 공부에 아주 열심을 내야 할 때인데 어머니가 쓰러졌죠.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겨우 찬양 듣고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 만나서 180도 바뀐 인생을 살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가 신앙생활을 못해서 제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다시 방황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우리 때에 그죠? 참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다 보니까 무너진 거예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았어요. 일주일 동안 두 분의 수술 후 회복실에서 듣는데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네요. 왜 주님께 이제껏 이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까요? 7년 만에 생긴 아이가 많이 위험하지만 찬양처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 아이 소망의 힘이 되실 줄을. 석달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의학적으로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번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왜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댓글 중에 가장 댓글이 많이 달렸고 좋아요도 가장 많이 달렸던 내용이 간단한 한 줄의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여러분, 힘들 때만이라도 하나님 찾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힘들 때 자식들이 부모를 찾지 언제 찾아요? 자기들이 잘 될 때는 자기들이 잘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일 있으면 자기들이 잘해가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대개 우리 자식들 보면, 자녀들 보면 찾는 게요. 뭐가 없을 때, 뭘 했는데 실패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그때 부모 찾아요. 여러분, 그때 찾는데 여러분 미워요? 아니죠. 내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이 구절이요. 이 사람 안에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은혜로 충만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다고도 하나님 찾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 우리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힘들 때 물론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우리 아이들도 머리가 커지고 성장하면 그때 부모의 은혜를 알잖아요. 찾아와서 생일도 챙겨주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데요. 신앙이 그게 좀 어릴 때는 정말 힘들 때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한 가지 귀한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거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시들이 좋아서 동행하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시대예요. 어떤 이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가 에녹 시대예요. 에녹 하면 유명하잖아요. 창세기에 네 줄밖에 소개가 안 되지만 동행이란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다서에 보면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정말 순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과 동행이 쉽게 쉽게 이루어질 만한 시대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죄악이 만연하고 타락한 시대, 음란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가정생활 해가면서 후부생활 해가면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동행을 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분명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생명이 바뀐 사람들은 그 안에 주인이 성령님이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꿀을 많이 드셨어요? 물 한 잔 먹을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네. 우리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보다 뛰어난 거는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너무 프레시해요. 신선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가끔 양정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번에는 뭐 하시나 이렇게 봐요. 서울대 큰딩에 목사님이요. 너무 신선하고 순수해요. 저는 기대가 너무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양정교회를 어떻게 쓰실 건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셨다고 오늘 같은 날에 아직 새해도 벗어나지 않고 셋째 주인데 좋은 덕담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입당식 할 때 김한솔 장로님 감격해서 우크하는 그 모습 보고 마음이 너무 찡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겠지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예수고 고생한 게 생각나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생각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을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나니까 야,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시록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계시록, 이 양정교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전도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영접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그럼요. 바뀐 거예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그 마음에 오신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이 계시니까 동행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행 너무 쉬워요. 성령이 안 계시면 동행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시면 동행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가 고집을 피워서 그걸 억지로 안 하는 이상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최고의 목표,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는요, 집 한 채에서 집 두 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무릎 꿇고 있기보다는 집에서 누워서 있을 때 보면 이게 막 기도가 돼요. 뭐 그냥 하죠, 기도. 너무나 기도 쉽게 돼요. 무릎 꿇고는 참 어려워. 근데 누워서 이렇게 보면 자기 전이나 자고 뭐 자는 중에도 이러다 보면 주님은 너무나 치밀하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집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고, 너무나 치밀하게. 제가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 선교사님 설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민사회에 이름이 알려진 교육사업을 하는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교회도 잘 섬기고 그 교민사회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어요.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주의종들도 대접도 잘하고 너무 소문이 나서 목사님들 사이에 야, 저 장로님하고 목회해봤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소문이 날 만큼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어느 날 검진을 받았는데 너무나 충격적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너무나 안전했어요. 건강하셨어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거기도 잘 숨겼어요. 이런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깊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우들이 원래 평소에 장로님이 워낙 교회를 잘 숨겼었어. 이제 돌아가면서 위로한다고 교우들이 매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장로님이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도 함께 찬송도 안 불러. 아멘도 안 해. 이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젊은 목사님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보통 충격받았다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심하고 장로님 찾아가서 장로님 찬송 부르시지요. 장로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셨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시죠? 아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래도 찬송해도 한마디도 찬송하나. 얼마나 처참한 마음을 안고 이천우 목회자가 돌았었겠어요. 그 다음날 도저히 양심상 목회자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작심하고 그 다음날 갔어요. 장로님 예수 믿으시지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가는 거 아시지요? 대답을 안 하는 하도 젊은 목회자가 아버지 같지만 그 영혼을 책임진 목회자로서 장로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그치니까 그때서야 구동도 안 뜬 장로님이 몸을 빨뜨게 일으키더니 눈을 팍 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 말하고 나가 떨어져서 운명하셨어요. 예수고 뭐고 귀찮소? 이 한마디에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에 깊은 회개와 상처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잠시 한국에 귀국해서 그 선교사님과 대화 중에 그 설교 중에 그게 나왔는데 이 젊은 목사가 이때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목회를 해요? 무슨 목회를 해요? 남한산성에 황영직 목사님이 계실 때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중진 목사님들이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인사차 방문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시죠. 대화를 나눈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을 말씀해 주시죠.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님들 참 한 목사님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거는 장로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집사도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똑같아.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보면 그 비행기 안에서 보면 전부 하늘에 빨간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 뒤덮어요.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감격적이죠. 감사하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놀랍도록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 뭘로 의미하는지 아시죠? 십자가 복음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여기도 교회에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교회가 이리 많아? 이 표시가 아니에요. 그 표시는요. 십자가는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통해서 우리 그거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표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양정교회도 십자가 서 있죠. 용서와 사랑, 교회 안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면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용서 못하는 게 없잖아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고 이게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새로 교회를 지어놓고 세 사람이 방문을 하든 전도를 받아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오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게 눈에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런 세계에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교회 안에 오니까 그렇게 사랑하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오니까 구준 일은 다 해요. 세상 나가서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세상 나가서는 지시하는 사람인데 교회 오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정교회 화장실이 몇 개예요? 잘 모르겠지만 옛날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청소 누구 하시죠? 장모님 하세요? 이야, 들어도 감동이잖아요. 처음 교회 오는 분들이 교회 청소 장로님들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 용서를 이미 받은 분들이에요. 그걸 나니까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새해가 되니까 우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위로하는 그런 찬양곡으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면 찬양하고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계시록 이 사장은요, 사장이 기록됐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로마 시대는 막강했습니다. 너무나 그 위력이 셌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교회는 너무 작고 미미하고 초라했습니다. 로마 세력뿐만 아니라 유대교 그리고 각종 미신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죠? 하나님 우리를 신원하지 아니하시나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갚아달라고. 원수 갚아주세요. 이러면서 죽어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나십니다. 1장에서는 나는 살아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다.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2장에서는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안다고 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짓을 하는 걸 알고 계셨고 그렇다면 그분은 회개로 나갈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던 것이면 하나님 나를 안다고 하면 기쁨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일곱 개의 하나하나 다 다르게 너희를 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곱 교회 중에서 두 교회 빼고 다섯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유혹과 시험과 엄탕하고 죄악에 만연한 그 시대 흐름에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로 성령에 이끌림받게 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부터 이제 계속되는 끝장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한이 본 게 뭐냐면 하늘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보좌를 받고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본 겁니다. 그리고 4장 전체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장과 5장이 경배하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데 4장에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5장은 두루마리 7인을 떼시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다시 가셨고 죽은 성도들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그곳에 계시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도 앞으로 장착할 하늘이 있습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하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보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좌에 앉아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눈을 열면 요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늘이 있음과 보좌가 있음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운 문제, 고난, 어려움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한이 하늘을 보고도 이 광경을 보고도 이 영광스러움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계시록의 각종 보석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이건 마치 어릴 때부터 앞 못 보는 분에게 빨간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입니다를 설명하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표현을 인간적인 표현을 해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요한이 이 영광스러움을 봤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걱정했겠습니까? 전혀요. 양정교회가 좋은 건축을 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반면에 갚아나가야 할 몫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늘이 있고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돈 걱정한다고 해서 돈이 생겨나든가요? 그럴 것 같으면 주야로 돈 묵상하고 돈 걱정 해야 되겠죠. 돈 걱정하면 할수록 머리 아프고 돈 걱정하면 할수록 잠 못 이루고 돈 걱정하면 할수록 몸이 수축해요. 우리만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눈을 열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정확하게 믿는다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여전도를 위해서 또 특화된 말씀 한마디 안 하고 가면 또 나중에 또 안 부를까 싶어서 처음 했던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장면입니다. 계시록 4장의 천상의 예배인데 그 요한만 본 거 아니냐? 아니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기록한 거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장면들이요. 우리가 함께하는 장면이에요. 앞으로도 이루어지지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에 보면 함께잖아요.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셨나니. 아, 그것도 영광인데. 함께 보좌에 앉히셨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두 개를 갖고 있잖아요. 땅의 주민등록, 하늘의 시민권. 아, 그거는 다 아멘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가 천상의 예배인 걸 왜 모르십니까? 요한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천상의 예배를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계신 사람은 바로 그 예배가 이 땅에 물론 천상의 예배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예배는 단순한 땅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단 말이에요. 이걸 정말 믿으면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제가 오늘 여전도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잘 믿을 것과 여러분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드리는 예배다. 예배 회복.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전도회를 통해서 기쁨을 많이 거두실 것입니다. 여전도회가 양지원교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가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양정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양정교회가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찾아가서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여전도에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다 승리하게 하시고 이 여전도회를 통해서 양정교회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함 받으소서. 내 평생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남은 세계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